이것은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성령의 인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기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성령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힘있고 신선하며 살아있게 두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여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신자는 점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이여 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떠서 보고 그 성경 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하나님도 그들을 동정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통하지 않으며 가오와 위험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시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평상시에 항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를 합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안배가 먼저이고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이 나중에 옵니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이 먼저이고 환경의 안배가 나중입니다. 환경의 안배는 하나님의 시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뮬러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둘째,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가? 셋째,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첫째와 둘째 질문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로 해결될 수 있지만 세 번째 질문은 환경의 안배를 보아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내적 느낌이 성령의 인도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그 느낌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되는가? 둘째로 환경의 안배가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 느낌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경의 안배가 없을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이 틀리고 주관적일까봐 두려워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애를 바꿔보라는 등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속은 어떤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속은 옳다고 느낍니까? 만일 여러분 속에서 느낀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의 느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조금 더 기다리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인도가 성경에 쓴 것과 일치된다면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항상 환경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내 속의 느낌은 이렇고 성경의 가르침은 저러하나 환경은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주여, 환경을 안배해 주소서. 환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가 한 직선에 있게 해주소서.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우리 속에서 보여주신 것과 성경 안에서 보여준 것이 모두 한 직선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분명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하며 환경이 있어서도 분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확증과 기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날 뿐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면으로 여러분은 속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일치되며 환경의 안배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한면에서 만일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교통함으로 여러분이 본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아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육체는 상당한 다룸을 받았으며 그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말해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나타난 상태와 여러분이 본 것에 근거하여 아멘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은 필경 제한되고 개인의 느낌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개인의 이해가 다르며 환경의 안배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고 교회는 비교적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이 받은 인도에 대하여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도가 믿을만하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다음과 같은 교회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최종적으로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느낌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느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한 교회와의 교통, 곧 몸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빛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제멋대로 행하고 육체를 쫓아 행한다면 교회의 확증은 거론될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확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출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교회의 확증은 온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회의를 열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장로 및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고 육체의 상당한 다룸을 받으며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되고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야만이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되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확한 확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계시를 얻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개인적으로 분명하면 족하지 왜 또 교회와 교통해야 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분명한 계시를 얻은 사람은 확실히 상당한 확신을 갖게 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계시를 얻었는가에 있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그는 수차 주님이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 그에게 준 도움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 땅에 엎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명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동역자들의 안수와 보내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옳다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며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실로 그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이 당사자이므로 우리는 아주 쉽게 자신의 취미와 경향을 그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종종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공급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확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묻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사람들을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아야 하는 구약의 선지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곧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확증으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확증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 것을 교회의 본 것과 대조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을 뿐 대치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적 중대한 일에 있어서 응용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작은 일에 있어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은 사람의 상식대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릇 우리의 상식으로 정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생활 속의 비교적 중대한 일에 있어서만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비어있는 생각과 수동적인 의지 속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의지를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하겠지만 생각과 의지의 기능을 제해버리고 그것을 비어있고 수동적인 상태 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과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를 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큰 과오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역시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상과 이몽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상과 이몽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상과 이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된 인도로 삼지 않으십니다. 신약의 특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있는데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되고 통상적인 인도는 내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알리려고 하실 때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상태 안에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인도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상과 이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상과 이몽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적인 확증과 환경의 확증을 구해야 합니다. 가령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습관으로는 이방인과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관점을 바꿔놓기 위하여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을 본 후에 환경의 안배인면에서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게 하셨습니다. 또 한 면에서 성령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적인 확증과 환경의 확증이 있은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시간이 긴박하여 환경의 안배를 기다리지 못할 때 이상이나 이목만 있고 속에 통과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환경의 확증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주님께 이유를 말하고 핑계를 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배에서 광풍과 풍랑을 만나 심지어 살 소망까지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그의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뚜렷한 이상입니다. 이런 이상들은 신약에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상과 이몽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몽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신쇠약이 있거나 사탄의 공격이나 악령의 거짓된 유혹으로 갖는 비정상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도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된 방법은 환경의 안배와 내적인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거니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한 노선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옳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옳아야 유용합니다. 사람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옳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속에서 주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일은 우리에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귀를 문에 대고 뚫고 거기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하고 당신이 내 주인 되기를 구합니다. 마음속에 당신의 종이 될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것 같이 말씀 듣기를 구하며 주님의 보내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아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지식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그의 참모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참고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이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런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뜻은 그분의 눈은 이곳저곳을 두루 감찰하사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다시 보고 두루 살피시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여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여러 해 동안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이들이 구원받는 날부터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벌레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같이 미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우리처럼 극도로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임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어 우리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